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세의 다섯 권의 책 중 두 번째 책에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오니 주님,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받는 이들에게도 이 오후에 육신은 쇠하고 또 피곤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깨어 말씀을 묵상하며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며 그래서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된 복된 보화와 같은 말씀이오나 우리는 미련한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5장 말씀. 성막 건립 지시. 성막을 지어라.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40장 끝에 가면 성막을 다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막 건립 지시. 오늘 25장에는 그 가운데 법궤와 떡상과 등대라는 세 기구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지시하시기 전에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시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히 이제 지시하실 것인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지시하고 그들이 또 잘 지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오는 걸 읽어볼 터인데 그 성막 건립 지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성막을 짓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나 물건들이 필요하니까 예물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가져오되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래 말씀하셨는데 헌금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성막 짓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예물로 바쳐라 그럴 때에 입이 튀어나와서 못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뭘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입이 나와서 바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바치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라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좀 주셨어요. 몇 명인지 몰라도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예, 전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을 주셔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치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막은 성전, 예, 하나님의 교회 운동, 교회를 짓는 예배당 건축하는데도 물론 돈이 들지만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구원 역사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처처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데는 다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도 아마 이것 우리 예배당 짓는데도 몇 억 들었는지 전부가 16억 들었는지 16억 밑에 원래 기초가 돼 있으니까 위에만 우리가 좀 확장을 하니까 16억 정도 들었죠. 처음엔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회를 할 때 어느 장로님은 5억 이상 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교인들 시험 받고 큰일 납니다. 본인도 시험 받고 교인도 시험 받고 그럴까 봐 걱정해서 예, 그러십시다. 뭐, 예, 저는 무리하게 할 마음 초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당 지을 때에 우리가 이 저 밑에 있는 우리가 2층, 그 2층 아래층을 2층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3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층이 아주 복잡하죠. 이게 비탈길에 세워져 있으니까 저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면 거기가 1층인데 저 길에서 보면 거기가 2층이 되고 아주 이상한 층을 우리가 부르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여기가 3층 아래가 2층 그러는데 2층에는 네, 내부할 돈이 없으니까 아마 쭉 그냥 대충 해서 거기다 저 우리 저 산에 뭐예요, 기도원에 가면 하듯이 전기줄 쭉쭉 해서 전기나 켜놓고 그렇게 할까나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지어졌어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깨끗한 편이고 지금 한 20년이 벌써 됐나요? 벌써 한 20년 돼가네요. 20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새 교회 같죠. 깨끗한 편이고 교회가 화장실도 넓고 아이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보니까 교회가 있을 것 다 있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뭐 시원스럽게 들어오기도 하고 몇 대 좀 세우고 아 그래 우리 작은 규모에는 괜찮죠. 좀 더 교인이 많이 와도 곤란하죠.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족한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잘 우리가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헌금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 별로 없는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만큼 하려고 생각했어요. 하는 만큼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다 빚 안 지고 이렇게 다 우리는 빚 안 졌어요. 교인들 헌금하느라고 짜내지도 않았어요. 다 얼마씩 하라고 써내라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우셔서 짓게 하신 줄 압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도 그렇지만 예배당 짓는 것뿐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이 나가서 사역자들이 일할 때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비용이 조금은 들겠죠. 많이 그들이 호화롭게 생활할 것 생각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나가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죠. 그때 자원함으로 한다. 여기에 요점은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자원하는 봉사, 헌신, 헌금을 통해서 자원해서 하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겠죠.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자원해서 십일조도 내고 어떤 이는 퇴직하면서 1억 퇴직금 받았는지 십일조 낸다고 천만 원 낸 사람 봤어요. 사회 저 사람 참 믿음이 좀 있어 보인다. 작은 문제가 아닐 텐데 100만 원에 10만 원도 크지만은 1억 퇴직금 받았으면 천만 원 내는 거 진짜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퇴직금에 십일조를 냈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지만은 그게 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받으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말라 그 말이겠지. 3절 보십시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도 필요하죠. 금으로 씌우고 하는 거 많이 하니까 금, 은 가지고 뭐 그 자랑하려고 또 그거 갖고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은 예배당 짓고 옛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금과 은이 좀 있고 놋과 놋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놋은 청동이라는 것이죠. 청동이 있고 뭐 황동이 있고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한 것이 있고 구리하고 또 뭔가 뭐를 또 주석인가 합금한 것이 있고 좀 다르죠. 엄격히 말하면은 청동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브론 영어로는 브론즈 그러죠. 브론즈. 아마 황동은 그냥 노스에는 브라스 그럴 겁니다. 브라스 B-R-A-S-S 브라스 그런 단어 같은데 브론즈 이게 청동 우리는 노시라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또 청색, 자색, 홍색실 청색을 왜 청색이라고 하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 BDB 사전이라는 우리가 모든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히브리어의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표준적인 사전 BDB 사전이나 또 켈러 바움가르트너 BKB 사전이라는 켈러하고 바움가르트너가 쓴 사전 두 가지가 주로 쓰는 사전인데 또 그런 조그만 사전들이 그 외에 좀 몇 개 있지만은 큰 굵은 큰 히브리어 사전 렉시콘이라고 하는 큰 사전은 이 원어 사전들은 렉시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그 사전에는 여기에 테켈렛이라고 하는 테켈렛 히브리 말로 테켈렛이라는 말은 청색이 아니고 보라색인데 보라색하고 청색하고는 다르잖아요. 명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색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청색이 아니고 보라색인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다 청색이라고 옛날부터 번역하고 내려오도록 전통이 그래서 그런지 다 청색 그래요. 근데 여튼 그러나 우리의 단어는 그렇고 그는 BDB 사전도 그다음에 켈러 바움가르트너 사전도 그런데 그래서 여튼 보라색의 청색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보라색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보라색, 자색, 홍색, 실 다 붉은빛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빨강하고 파랑 섞으면 보라가 되는 것이죠. 자색, 그다음에 홍색 다 붉은 기운이 있는 실들입니다. 그 붉은 기운이라는 것이 주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보라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그것도 붉은 물이 듭니다. 물들인 순양, 수양, 순양이라고 읽고 발음 우리가 쓸 때도 표기도 수에다가 시옷 받침을 붙입니다. 순양,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타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마 어려운가 봅니다. 타카시, 해달의 가죽, 사전도 거기에 대해서 BDB 사전도 분명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켈러 바움가르트는 좀 더 후에 만든 KB 사전이라는 사전은 돌고래 가죽 그렇게 설명했어요. 타카시를 돌고래.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권의 NASB 성경은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해달의 가죽. 해달하고 돌고래는 다르잖아요. 해달은 이런 민물에 있으면 수달이라고 그러고 바다에 살면 해달이니까 해달이나 수달이나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렇게 물을 잘 다니지만은 물에도 살고 무태도 나와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수달이. 해달, 수달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돌고래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여도 조금 다르죠. 돌고래는 돌고래 가죽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과 조각목 아체 시팀 아체라는 말은 나무라는 말이고 시팀 시팀 나무 옛날 영어 성경 그래서 그냥 시팀 나무 히브리어 발음대로 시팀 나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팀 시팀이라고 하는 조각목이라고 우리는 번역한 이 나무는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어요. 아까 우리나라도 아카시아가 있지만 그거는 엄격히 보면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랍니다. 그 이제 정확한 그 나무의 이름을 붙이면 아카시 나무고 그 아카시 나무하고 다르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근동에 있는 지금 나무고 그것이 조각목이라고 우리 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법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관유는 이렇게 뭐 바르고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거룩한 기구에 바르기도 하는 그런 기름을 만드는 향품, 향품 가지고 기름 만들겠죠. 그러니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등유 같은 것은 아마 감람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보통 불 켜는 기름은 감람에서 짜는 올리브 기름이죠. 말이에요. 감람유는 그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 호마노는 보석이름입니다.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치라. 그런 물품 목록을 얘기를 했어요. 집에 이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갖고 있고 할 텐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성막 짓는데 내가 바치면 나는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또 청동 바치고 또 보라색, 자색, 홍색 실 바치고 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 있고 또 돌고래 가죽도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바쳤겠죠. 바치게 했습니다. 8절 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드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법궤는 이런 모양이다. 그 모양을 아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양도 다 모세가 알겠습니다. 치수도 다 받아서 아마 거기서 다 적었는지 몰라도 기억했는지 적었는지 다 그것을 다 받았어요.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내가 보이는 다 그 모양 그대로 장막도 만들고 성막은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성막과 후에 솔로몬의 성전,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모세의 성막과 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광 가운데 이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데 피조세계 속에 특별히 인간 사회 속에 인간들 속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멀리하고 우리와 관계없이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선을 하면 거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함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신약교회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날 보게 될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신약교회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맞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야지 남이 살면서 내 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세를 줄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 그러면 아무개 집이면 내가 거기서 살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 신약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주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또 천국도 물론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미워하고 내가 죄인을 기뻐하지 않노라 하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노라. 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관계.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것이 더 완전히 구현돼서 완전히 실현이 돼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과 같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이제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처음에 법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저 법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금도 필요하죠. 정금으로 조각목 안팎을 다 싸고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금태를 하는데도 금이 들고 금고리 넷을 만드는데도 금이 들고 그 네 발에 달되 그렇게 법궤를 만들고 법궤 양쪽에 네 발이죠. 네 발에다가 금고리를 네게 달게 하였다.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들고 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채, 채라고 하는 날 압니까? 채는 장대를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채, 장대를 만들어서 그 두 고리에게 양쪽에 끼면은 양쪽에 들 수 있는 가마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대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도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꿰,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그 채는 다 끼워놓고 그냥 있어라. 옮길 때마다 들고 옮겨야 되니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 법궤는 증거판 하나님이 주시는 법궤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궤입니다. 그것이 법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궤 법궤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법궤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짓되 길이가 2규빗 반, 규빗이라는 것 설명 제가 자주 드렸죠. 규빗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암마라고 하든가 히브리 말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손,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로부터 손바닥뼈 끝까지 여기까지. 요게 하나, 둘, 이 40cm입니다. 여기 그러고 손바닥 위에 하나도 올라가는 45cm.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의 재는 자, 기본 자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아마 하여서 한 규빗, 두 규빗 그렇게 아마 하는 거죠. 한 규빗이라는 것은 NBD, New Bible Dictionary라는 단권으로 된 우리가 성경 사전에 보면 46cm다 설명하고 있고 ISB 유명한 사전이죠.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라는 ISB 오래전에 나온 네 권인가 된 두꺼운 성경사전이고 근래에는 New ISB 또 새롭게 수정해서 나온 판이 있는 유명한 성경사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NBD 한권 사전이나 네 권으로 된 ISB나 다 누구나 목사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성경사전인데 그 사전에 보니까 44.5cm, 오, 다르네. 46cm NBD는 여기는 44.5cm, 큐빗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둘을 종합해보면 대략 한 규빗은 한 45cm쯤 하면 좋겠다. 우리 생각에는 50cm 하면 계산하기가 참 좋은데 50cm 하면 두 규빗 하면 1m 하면 요새 단위하고 딱 맞는데 45cm쯤이 한 규빗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45cm로 계산해보면 2규빗 반 그러면은 112cm. 100cm 좀 112cm. 또 너비가 1규빗 반. 우리가 넓이를 너비라고 부르죠. 너비가 1규빗 반, 약 67cm. 높이가 1규빗 반, 즉 약 67cm가 되게 궤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길이가 112cm, 또 너비가 67cm, 높이가 67cm. 그리고 금으로 그것의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돼 있고 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발에 달고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 장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장대를 법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대로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증거판, 십계명의 돌판을 그 속에 넣어두라. 이것이 이제 법궤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법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법궤 그 속에 그거를 증거판 증거판을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 둬라. 이 율법판을 증거판 그렇게 불렀습니다. 증거판이라는 하에 두시라는 증거라는 말을 여기에 쓴 것은 그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 이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요점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점은 십계명.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그것이 요점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죠.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증거판 그렇게 부르는 줄 압니다. 17절 보십시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막의 제도를 쭉 설명하는 것이 복잡하게 보여도 그러나 이제 물론 치수 같은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치수는 이런 어떤 치수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러나 성막의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진리를 이 속죄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이런 상징적인 성막 제도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법궤 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방금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아주 더 중요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포렛 그러는데 카포렛이라는 말은 제가 간혹 설명해서 카파르라는 히브리 말은 덮는다. 카파르 그 영어를 아는 사람은 카버 카바라고 그러죠. 덮는 카버란 또 발음이 비슷하네. 예, 비슷합니다.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카버라는 아마 영어 단어가 나왔을 듯합니다. 카버, 카파르 비슷한데 카파렛, 카포렛이라는 말은 덮개라는 말, 카버링입니다. 덮개, 덮개. 그러면 법궤를 만들면 뚜껑을 덮어요. 뚜껑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 뚜껑을 덮는 거죠. 그런데 뚜껑이라는 이 카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이 카파르라는 이 덮는다는 말이 덮는다는 뜻에서 좀 발전해서 속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속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더러운 죄를 흰 천으로 딱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는 사실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지우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흔적을, 그거는 과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지는. 그거는 인정을 하면 돼요. 우리의 죄는 내가 지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흰 천으로 덮어버리듯이 내가 너 죄를 없다고 여겨주마. 그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파르라는 속죄를 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그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속죄, 이 법궤 뚜껑, 뚜껑이라는 말이 뚜껑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뭐예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카포렛이라는 말은 뚜껑이라는 말도 되고 카버링이라는 뜻도 되고 또 속죄소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시은좌, 우리말에 난회죄 보면 시은좌, 멀시시트라, 멀시시트, 자비의 보좌죠. 자비의 보좌.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가운데 핵심은 속죄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속죄소는 바로 왜 그 속에는 돌판이 있고 율법판이 있고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라고 예 우리가 옛날 누가 번역했는지 멀시시트를 시은좌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시은 시라는 거 베푼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말. 그게 속죄소의 의미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했어요. 좋은 표현이죠. 그것은 자비의 보좌입니다. 속죄소입니다. 법궤의 뚜껑은 그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길이는 속죄소랑 법궤랑 같아야 되니까 길이가 2규빗 반 112cm고 너비도 1규빗 반 그 위에 뚜껑이니까 똑같아야 되죠. 너비가 1규빗 반, 약 67cm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속죄 뚜껑 위에 두 그룹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예, 천사,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거기에 양쪽에, 예, 뚜껑 양쪽에 있어요. 가운데는 비어 있어야 되겠죠. 양쪽에 있는데 그 그룹이 양쪽에, 예, 그 두 그룹을 다 쳐서 붙어, 예, 뚜껑하고 붙여서 만드는데 그 두 끝에 금으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붙여서 만들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룹이 천사니까 철사는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이쪽에 한쪽에 있는 그룹은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또 그룹은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예,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랬어요. 날개가 크니까 이렇게 길게 하고 저쪽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 이게 법궤라면 법궤 여기 천사가 하나 있고 여기 천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가 서로 맞닿게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것이죠. 있고 그리고 얼굴은 그 천사의 얼굴은 서로를 대하였다. 이 천사는 여기 쳐다보고 이 천사는 여기 서로 쳐다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역대하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그 이 법궤 위에 두 그룹들이 얼굴을 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외소를 향하여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궤가 있는 것을 내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걸 내소라고 말합니다. 내소고 성소는 외소거든요. 그 외소를 향하여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는 그룹이 서로 쳐다보는데 예,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룹들이 얼굴을 밖으로 쳐다보는구나. 아, 밖으로 쳐다보면서 예, 그러면서 날개를 서로 펴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개 한쪽 오른쪽 날개 이쪽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해서 서로 맞닿고 또 다른 날개는 저쪽 벽까지 아마 맞닿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얼굴은 밖을 쳐다보게 돼. 차이가 있구나. 성전의 그룹하고 성막의 그룹은 모양이 얼굴을 쳐다보는 그 방향이 차이가 있구나. 역대하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뚜껑이니까 궤 위에 얹어야 했습니다. 22절 봅시다. 거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과 인생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 하나님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만남의 광장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고 속죄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는 죄인이다. 왜 죄 지었느냐? 내가 죄를 노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만나갖고 야 우리 같이 좀 대화해보자. 나랑 좀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렇게 하시는 거 얼굴에 따뜻한 얼굴을 안 하고 진노의 얼굴을 이놈 너 왜 죄 지었어. 죄 짓지 말라고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네가 헌신적처럼 짓밟아버리다니. 이놈 그러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감히 얼굴을 못 듣고 에휴 내가 저기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눈초리가 무서워서 오늘은 예배당 안 나간다 그러고 또 예배당 나가도 저 뒤에 여기는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보통 교회들은 기둥이 많아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딱 있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 죄인은 피하죠.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만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은 바로 속죄소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기, 덮어주셨기 때문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습니다.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왔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노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 그게 속죄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심장하죠. 속죄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까 두 그룹 사이가 비어있던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예, 속죄의 일날 7월 10일 날 속죄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곳이 바로 두 그룹 사이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뚜껑 사이에,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귀한 진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밑에 법궤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예, 십계명을 다 범한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정죄되고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것이 뚜껑입니다. 덮는 속죄의 피가 있는 자비의 보좌입니다. 속죄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9장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 죄인이지만은 율법과 별개로,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23장 24장이 24절이 예, 아주 핵심이라고 말해요. 로마서의 핵심이고 신약성경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속죄소에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법궤가 중요하고 속죄소가 중요하다. 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옳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23절 보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비슷하죠. 양쪽 발에다가 여기는 턱을 만들고 그 옆에다 또 고리를 내게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을 진설병, 병은 떡 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 이런 뜻입니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떡상인데, 떡상과 진설병, 떡상과 진설병, 앞에 법궤와 뚜껑 속죄소 중요하고 떡상과 진설병도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깊은 뜻이 있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의미했어요. 주님의 속죄의 죽음, 고난, 속죄의 죽음을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떡과 흘리시는 피.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타난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 떡상은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굶으면 죽어요. 그렇죠? 굶으면 힘이 없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드셔야 돼요. 일을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 조금 하고 쉬엄쉬엄 하는 사람은 조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잘 드셔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닭가슴살에다가 고단백 저칼로리 하면 든가요? 뭐든가요? 하여튼 많이 잘 먹어요. 잘 먹어야 저칼로리 하면 안 되겠죠. 일 많이 하면 칼로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살 안 찌려면은 그렇지만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모든 병이 다 나는, 연약하면 다 병이 들어요. 정신적인 연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신과 정신은 같이 가기 때문에 몸에 건강이 우선 있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돼요. 잘 들고 운동하고 잘 자고 그래야 심신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치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떡상과 진설병은 예수님을 첫째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 그런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있구나. 예수님, 그러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첫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보이는 뜻도 담고 있어요. 성막제도는 구약에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예배 방식이에요.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방식으로가 안 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의 신약 예배의 중요한 것은 설교예요.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설교가 빠져버리고 그래 형식적으로 하는 천주교 미사 같은 그런 미사를 우리는 배격했어요. 개신교회는 그것을 배격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했어요. 개신교의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것을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그런 것이 매우 약하였습니다. 매우 그것이 약하고 물론 변질도 됐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형식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너무 번거로운 형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바로도 전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요즘에도 교회들이 자꾸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형식화해서 천주교를 닮아가서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형식들을 자꾸 도입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 예배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는 단순한 형식입니다.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지? 말씀은 예수님이고 또 성경 말씀이다. 31절 이하에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러니까 가지 중심이 등대가 가지 촛대죠. 말하자면 하나가 있고 여섯 가지가 쭉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여섯 개가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나오면 전부 여섯 가지가 나오면 위에까지 가운데까지 합치면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것이 등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지만은 이 두 개가 맨 밑에 나오는 것이 두 개가 하나 합쳐서 중간에 꽃받침이랑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도 또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다 등잔을 꽂는 일곱 개의 등잔을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한 달란트 30kg으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이 등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소개를 했거니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등대도 아까 떡상도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등대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성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지식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또 빛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성경 말씀도 상징하는 앞에 우리가 떡상하고 비슷합니다. 떡상도 성경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등대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알죠? 우리 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등대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일곱 영이신데 온 땅에 계셔서 두루 살피시는 영이시다. 일곱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 성령님께서는 등불과 같이 일곱 등불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대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고 길에 빛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조명 성경의 빛을 비추신다. 깨우치시는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등대라고 그렇게 상징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로 성소를 지으라. 2절에 그랬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사역, 하나님의 교회사역, 목회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젊은이들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봉사자들, 자원하는 심정으로 누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아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너무 개입하기 싫어. 나는 좀 멀찍이 있어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러는 사람들은 주의 교회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늘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은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한 목숨을, 이 한 젊음을, 이 생을 가치 있게 나의 귀한 시간을 이 일에 드려보겠다. 부족한 목사가 목사로부터 나는 참 부족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라고 늘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젊음과 나의 생애를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자만이 장로도 될 수 있고 드리는 자만이 권사도 될 수 있고 드리는 자가 주의 교회의 봉사자가 될 수 있지 드리지 않는데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드린다는 말은 온전한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봉사. 그렇죠? 장로님들이 자기 시간 다 바쁜데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 줄 압니다. 그쯤 있어야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주의 교회 일을 할 때 내 한 목숨을, 이 한 젊음을,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내가 즐거이 드려보겠나이다. 나는 시원치 않은 무익한 종이지만은 드려보겠나이다 하는 자만이 주의 일에 쓰임받겠죠.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지, 자원하지도 않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렇게 잘 안 하시죠.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준비가 됐으니까 코빠진 모세에게 힘내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한다 가 그래도 가 그래야 하나님이 강권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나서서 내가 적격이라고 내가 자격자라고 그랬으면 아마 안 시켰겠죠. 네가 뭐가 자격자냐, 네가 자격이나 있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셨겠지만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적격이다. 네만큼 준비된 자가 없어 보이니 네가 가주기를 원한다. 제발 가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행하지 말고 꼭 가거라. 강권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금을, 내가 은을, 내가 가진 이것을 주의 성막 짓는데 내가 드려보겠다 하는 걸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안을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누군가가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세워야 되고 누군가가 이루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럴 때 전부 다 나다이 나는 아니다 그 영어로 나다이 그래요. Not I. 나는 아닙니다. 누가 먹을까 그러면 내가 가서 먼저 먹는다. 먹는 거는 1등하고 일 시키는 거는 나는 아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게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있사오니 주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바르게 준비되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귀한 심령이 아닌가. 그럴 때에 그런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헌금도 그런 정신으로 할 때 주께서 기쁘고 아이고 너가 그렇게 하냐, 예, 그러면 내 생활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겠냐. 그렇게 과부의 두렵던 얘기가 그런 얘기겠죠. 과부의 두렵던은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찡하신다고 할지 하나님. 그래도 그걸 다 내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네. 안 돼. 그건 내지 마. 그만 내라. 그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과부의 두렵던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일들이. 제가 그런, 시간 가는데. 제가 뉴욕에 그 젊을 때, 30대에 뉴욕에서 2년 제가 부교육자로 봉사하다가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그만하고 저 남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학교로 나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 내려갈 때에 그때 뭐 우리의 그 뭐라 말할까 우리 건강보험료로 교회에서 한 2,000불인가? 얼마인지 했던 금액은 잘 정해서 하여튼 많이 줬어요. 이제 그 돈이 꽤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 뭐 건축인가 뭐 한다고 그래갖고 2,000불 다 내버렸어요. 아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2,000불을 내자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뭐 그러자 그래서 2,000불 다 내버렸어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2,000불 다 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2,000불 다 내면 얼마 또 준다 그렇게 하나님과 무슨 뭐 딜 하듯이 그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낼 게 없고 그리고 명색이 부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데 우리가 안 낼 수 없고 가진 건 없고 교회에서 받은 2,000불 다 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떠나 내려올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 떨어지면 그냥 안고 온다 생각하고 떠나 내려오는데 이제 송별식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고 떠나 내려오는데 교인들이 어이구 저 목사님 내려가면은 힘들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은 큰 누런 봉투에다가 자기가 그 맨하탄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막 돈을 막 어떻게 집어넣은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저를 주지를 않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려갈 때 2만 불이 아니라 3만 불인지 몇만 불인지 몇만 불 됐을 거예요. 한 1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2천 불을 내가 작은 돈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거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한 1년은 그냥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럼 1년 공부하다가 돈 떨어지면 이제 한국 간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경험인데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가 헌금하는 거를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쓰러워서 내가 그 돈 가지고 그래도 조금 돈도 없는데 갖고 생활비 한 달이라도 하지 않고 그걸 바쳐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바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착해라. 내가 갑전이만쯤 아마 그게 2,000불에 10배는 되잖아요. 2만 불이면 10배 아마 이상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맨날 나는 돈이 얼마인지 내 속에 들어가면 자꾸 숫자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몇만 불 됐을 거예요. 자, 둘째, 첫째, 자원하는 예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속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를 믿음으로 속죄의 의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속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속죄의 피만 굳게 믿어요. 예, 의만 굳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그 의만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굶어 죽으라 그러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굶어 죽으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또 오늘 귀한 말씀이 성막에 떡상과 등대를 두게 하셨다. 떡상은 뭐라고요?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떡상은 성경 말씀의 생명의 말씀 떡이고 또 등대는 그것도 성경 말씀도 등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도 있다. 자, 그것이 귀한 은혜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과 같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밝은 빛을 비추어줘서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바른 길 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예물로 성소를 지으라 하듯이 오늘 시대에도 참 교회를 건립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자원하는 종들이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직분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렇게만 살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빛 아래서 늘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